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이 말씀은 복음 완전한 죄 용서와 형벌 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소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눌림을 받는 사람들, 담대히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복음 전하기가 불편한 사람들, 뭐 이런 분들에게 큰 용기와 확신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너무 잘 아는 말 같지만은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굿뉴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것이다. 구원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유일한 소식이 뭐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또 믿고 있으면 옳은 줄로 압니다. 죄인인 우리,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하신 일의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이 구원은요, 구원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번역해놨지만은 사실은 구원보다 더 좀 리얼한 표현은 뭐냐면 구출이란 말이 맞아요. 구출, 구출. 이 소테리아란 말은 구출하다, 그 다음에 완전히 보호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동상에 보면 소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역시 구출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안전하게 보존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출이라고 하면은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탈출이 아니고 구출입니다. 탈출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구출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느 누가 대상이 와서 구해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탈출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출을 당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해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 14절 이 말씀은, 특별히 13절 14절 이 말씀은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짧지만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했는데, 그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뭐냐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권세입니다. 그 이 어둠은 흑암을 뜻하는데, 악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영역, 죄의 영역, 다시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지옥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어둠의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출애굽기를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구원의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애굽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고 어둠의 권세, 뱀이 억누르는 곳을 뜻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애굽 영화 나오면은 그 바로 왕의 그 머리 위에 이상한 왕관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뱀이 이렇게 딱 한 마리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집트에 가보니까 이집트는 완전히 죽음의 문화, 다 무덤의 문화, 그 다음에 다 뭐냐면 뱀 문화예요. 다 뱀. 다 가는 데마다 뱀을 그려놓고, 뱀이 막 온 데다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애굽 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 어둠의 권세 뱀이 억누른 곳을 뜻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탄의 그 권세, 뱀의 그 권세가 통치하는 그곳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줄에 바르게 하고 난 뒤에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러니까 피를 바른 집은 그 안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구출당하게 보호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다 장자들 처음 난 게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의 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손을 들고 억압하고 붙잡고 압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다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긴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 구원의 사건인데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에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 그 맞서서 싸워야 했던 그때에 그 악의 세력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악의 세력은 세상 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악마 사탄인 거죠. 오래됐습니다만은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서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처음 딱 열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고 딱 있는데 뱀이 한 마리 딱 그냥 예수님 옆으로 딱 그냥 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발로 뱀의 머리를 팍 밟았어요. 그냥 죽이는 그런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영화도요. 이런 감동 있는 영화, 성경이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는 정말 가치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영화를 보면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하고 약간 좀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여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딱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라 이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시대였는데 음란하고 그 다음에 거짓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제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헤롯 왕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어디에 났느냐 물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물었어요. 그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세상 임금 악마에게 너 가짜다. 너 가짜고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지금 어디에 났는지 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당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다스릴 참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복음서에 밝혔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죽어야만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이 사탄의 머리를 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 악마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에 잡혀서 사탄에게 포로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출 작전이 바로 뭐냐면 그 구출하신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탄에 붙들려 있어서 죄의 종노로 타는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이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전체 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만 없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추고 아무리 유명해도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붙들려 죄의 종노로 되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뎀션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인데 다시 한번 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배경을 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구속사를 미리 이야기를 설명을 다 해놨어요.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작의 책이거든요. 모든 게 시작의 창세기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거예요. 레위기는 뭐냐? 구원받았으면 제사 지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출을 받을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했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 해요. 우리 한국말로 이 속량이라 이래요. 속량은 한문으로 표현된 건데 속량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폴리트 돼 있어요. 아폴리트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몸값을 지불하고 속박에서 구출을 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죄를 짓고 살며 사탄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탄의 영역에서 구출해낸 우리를 이제는 자기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고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악한 일로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고 마음의 원수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 3절입니다. 상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여러분 꼭 믿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요. 천하의 뭐 대통령이든지 뭐 천하의 뭐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 없는 사람은 성경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휴 뻔하게 살아다니는데 왜 죽었단 말입니까? 죽은 거예요 다. 왜? 영이 다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혼도 오염돼서 죽은 거예요. 몸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어요. 영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목숨을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꾸만 목숨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잘 되고 성공하고 죄 짓고 하는 거 이 세상 풍조예요. 막 즐기고 하는 거. 그거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 거는 그냥 산 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뭡니까? 사탄에게 붙들려 살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아니면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모두 구출되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사탄의 영역에 속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란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와서 결국은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구출당하기 전에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러지만은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지옥 완전히 생지옥 같은 사람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구출받도록 한 것.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출을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벗어서 두려워서 숨어있고 부끄러워하자 사탄에게 속아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원시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가죽옷 지어 입으려면 뭐 짐승 잡아야 되고 피 흘려야 되는 거죠. 그 가죽옷이 뭐냐? 그건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어책이에요, 방어책. 보호막이에요. 사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하도록 딱 선을 꺼놓은 거예요, 보호막이에요. 그 선은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이 피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이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피의 이 보호막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감춰져 있는 이 영혼,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 나라에 도착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죽고 나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탄의 밧줄에 묶여서 할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살려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정말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여 모실 때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는데 그 용서받은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이걸 분명하게 확실히 믿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지요? 믿지. 요새 교회를 못 나간다. 요새는 교회를 가려면 요새는 허가받고 교회 나가야 된다. 전에는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를 가려 해도 못 간다.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예수 믿으면 마음속에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근데 나는 죄가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죄가 없단다. 죄가 없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 어머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두 발 뻗고 잔다. 이래요. 아니,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복음을 늦게 받아들이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머리가 똑똑하다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못 믿고 아직도 죄책감, 정죄감에 붙들려 시달리면서 전전하는 건강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아니 제대로 뭘 잘 모르는 분도 예수님을 마음에 딱 모시고 예수님이 있다니까, 아이고 죄로 하나님이 나보고 죄 없다고 한단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기까지만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이어서 24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깨끗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다 유업으로 못 받았습니다. 지옥 갑니다. 죄 지으면 뭐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확신 가지고 자신 있게 분명히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그 의로 우리는 의인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죄책감, 정죄감에 계속 시달리는 것은 100%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100%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완전히 정결하게 해 주심으로 100%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자매를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매는 복음을 받기 전에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똑똑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밖에서 경찰에게 잡혀 학교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뭔가를 훔치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학교 끌려갔습니다. 이 경찰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매는 그야말로 자기가 말하던 것처럼 도둑 뭐로 돼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반에서 등록금이 없어진 이런 것이 그 자매가 그렇게 훔쳐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통나니까 이제는 이 자매는 학교 안 가고 머리에 노랑물 들여가지고 아이들 뒤에 오토바이 뒤에 막 그냥 타고 다니면서 학교도 안 가고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교감선생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교감선생님이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 학교에 늘 갔었기 때문에 한 번만 만나가지고 좀 뭐 좀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말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안 들을 수밖에 없지요. 교감선생님이 말해봐야 뭐 너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상담실 조그만 공간에 가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 2학생은 눈을 보니까 무서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냥. 왜 나를 만나냐는 식이에요, 그냥요. 아무 말 해도 난 안 듣는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딱 그냥 첫 말을 했습니다. 넌 네가 말하는 도둑년이구나. 근데 너가 그렇게 하게 한, 너를 그렇게 시킨 게 딱 있는데 그걸 내가 오늘 이야기하겠다. 처음에 안 들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사탄이다.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한다. 멀쩡은 네가 왜 죄를 짓게 지었겠느냐. 그 사탄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탄의 실체를 알려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울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매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당당하게 학교 다녀야지. 근데 놀라워요. 정말로 시킨 대로 당당하게 머리 다시 염색하고 학교를 당당하게 다녔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보고 이 저 도둑년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당당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런 뉘앙스가 딱 그냥 이렇게 오면은 너는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라. 나는 도둑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마음 가지라.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다니라. 늘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매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니까 그냥 막 당당하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 정죄감에 있는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원받게 만드는데 그냥 주일날 되면 학생들, 여학생들이 그냥 앞에 꽉 차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도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제 90이 다 되어가는 우리 어머니도요 예수님을 70 정도 돼서 그렇게 믿으려고 안 믿었는데 영접하고 난 뒤에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죄를 다 가져가 버렸대. 그 하나님 나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아주 근사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 다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죄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이 복받기를 원하셔서 멸망받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곱 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데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당시에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동시에 장사하는 이 상인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살 때에 그 물건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난 뒤에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데텔레스타이 그러니까 나 값 다 지불했다 이제 이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완성되었다 할 때 데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이 뭐냐 완전히 대가를 다 지불했다. 99.9%가 아니라 100% 다 지불했다. 뭘요? 지불했다고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여기에 가득 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으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재에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미래에 또 어떤 죄를 연약해서 지어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복음을 믿는다면 완벽하게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복음을.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죄를 완전히 100% 용서받았다면 형벌도 면제가 되는가? 벌도 면제가 되는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죄책감으로 정죄하는 거. 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이러니까 아이고 형벌을 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두려움을 갖고 사는 자는 복음을 아주 천박하게 알고 반쪽밖에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받을 형벌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5절 6절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벌 안 받아요. 벌 안 받아요. 내가 이러다 벌 받았겠지. 이게 이제 뭔가 율법이거든.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이러다 벌 받겠지 하니까 이건 의심이거든. 율법이거든.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당당함이 없어. 적극성이 없어, 그냥.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내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면 이건 이중형벌입니다. 예수를 내가 정말 믿으면서도 아, 내가 내 죄 때문에 나중에 형벌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이중 형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는데 또 내가 벌을 받는다면 그건 아주 나쁜 소식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받은 벌 받은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벌을 받고 내가 죽고 나서 또 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 이건 뭐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이건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 연옥의 교리가 그렇거든요. 죽어서 천국 바로 가지 아니하고 연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대기하면서 이 땅에서 생전에 지었던 죄를 참회하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겨우 천국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란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형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확정 지어놨어요. 복음은 죄 용서 플러스 형벌도 면제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참, 과거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연이 많아요. 그 사연 다 사실 알고 보면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형벌을 안 받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그걸 갖다가 내가 지은 죄값이라 생각하고는,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해요. 죄값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길, 좋은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허락된 고난과 시련과 역경입니다. 믿음의 근육과 실력을 기르기 위한 허용된 고난이라는 사실, 이걸 알아야지 그 죄값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값이다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지, 용기가 없지요. 늘 부족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억눌려 살기를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누릅니다.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죄책감 줍니다. 정죄감 줍니다. 그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후회하게 막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꾸 과거에 매게 만듭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그냥 약해집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죄책감이 생길 때에 절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벌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그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내용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 내용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죄 용서 받았다는 것만 믿으면서 벌을 용서 받는 것,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고 사니까 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벌 받을까 봐서. 속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속입니다. 죄의식, 정죄감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뭐 불교고 이슬람입니다. 그거는요. 불교고 이슬람이 딱 그래요. 형벌은 벌써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아멘. 다 받았어요.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의 일들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확실히 믿고 신뢰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어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스스로 나는 자꾸 죄인이다 생각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벌받지 이런 생각 들고 우울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하지 마십시오만은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묻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 예, 아멘 합니다. 세 번, 네 번 물으면 아, 글쎄요 이렇게 더듬거려요. 여러분 정말 복음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자꾸 내 생각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그릇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 생각에서 결정하고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찾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했습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을 계속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그걸 두렵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죄짓도록 해요. 죄를 지으면 죽음의 품삯은 반드시 받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통치가 귀신 들림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입니다. 공연히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혹은 공연히 죄책감이 있습니까? 정죄감이 있습니까? 마귀의 100% 역사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탄의 영역과 죄의 영역의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완전히 탈출시킨 출애굽시킨 그런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나라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받는 존재라는 사실. 이거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발 뻗고 잠자고 말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저지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참 나오는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알아야 복음입니다. 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래 끝내버리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내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00% 져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왜?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길라 하면 사탄이 말입니다. 그냥 붙듭니다. 막 붙듭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 나에게 막 복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사탄의 올무에 붙잡혀서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 세 가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의 죄값 그 형벌에서 우리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구출해준 것이 복음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기까지 깨닫고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려면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가 그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할까요? 나의 전 존재,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지 않냐고 내가 못 박혔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탄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가야만이 이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회의적인 상태가 되고 도덕과 윤리에 얽매이게 되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거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미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해 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잖아요. 이건 세상을 육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위치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뭘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니까요. 나를 거기 옮겨놨다니까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를 갖다 꺼집어서 자기 나라로 끌고 오려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막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의 권세로 사탄의 그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사탄은요, 절대로 밝은 빛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 안 받고 죄로 인한 벌, 그 완전히 면제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여러분 큰 소리 아니라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제 용서 다 받았습니다. 어떠한 벌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 일생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고백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